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9일 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와 구약 역대제하입니다.
4장.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걸맞게 사십시오. 언제나 겸손함과 부드러움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참을성 있게 사랑으로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있는 힘을 다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러 하나님의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모든 것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일하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각기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은 자들을 거느리고 가셨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는 말은 또한 그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었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이 모든 하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다스림이 온 우주에 미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켜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굳건히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더는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결 치는 대로 흔들리거나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배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교훈을 전해줄 때마다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 몸 전체가 달려 있습니다. 몸의 각 부분은 인내로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어서 각기 맡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몸 전체가 자라고 사랑 안에서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절히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이방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헛된 생각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친 마음은 어둠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무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스스로 방탕한 생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욕심을 부려서 온갖 더러운 것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배워서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분에 대해서 듣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에 따라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옛 생활 방식을 버리고 썩고 욕정의 눈이 어두워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배웠습니다. 이 새 사람은 하나님처럼 참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거짓말을 버리고 자기 이웃에게 참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푸십시오. 악마에게 발붙일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제까지 도둑질을 해온 사람이라도 더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일을 하십시오. 자기 손으로 일하여 떳떳하게 번 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더럽거나 남을 해치는 말은 결코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선하고 도움되는 말만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실 것을 보증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모든 독설과 격정과 분노와 고함소리와 욕설은 못된 마음과 함께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늘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Lord, we come before thee now, at thy feet we humbly bow. Oh, do not our suit disdain, shall we seek thee, Lord, in vain? Shall we seek thee, Lord, in vain? Lord,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역대지하 제32장.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 사네립은 요새화된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을 쳤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칠 것을 알고 대신들과 장군들을 불러서 성 밖에 있는 물줄기를 메워버릴 것을 의논하였다. 그들은 왕의 계획을 지지하였다.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모든 성과 들판으로 흘러나가는 물줄기를 막았다. 아시리아 왕들이 진군하여 오더라도 물을 얻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다. 히스기야는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망대들도 높이 쌓고 성벽 밖에다 또 한 겹으로 성벽을 쌓았다.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고 창과 방패도 많이 만들었다. 군대를 지휘할 전투 지휘관들을 임명한 다음에 군대를 성문 광장에 불러 모으고 격려하였다. 굳세고 담대해야 한다. 아시리아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아시리아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 얼마 뒤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자기는 온 군대를 거드리고 라기스를 치고 있으면서 자기 부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이같이 말한다. 예루살렘은 포위되었다. 그런데도 너희가 무엇을 믿고 버티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한다마는 이것이 너희를 굶어 죽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주님의 산당들과 자단들을 다 없애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을 내려 오직 하나의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고 그 위에서만 분향하라고 한 것이 히스기야가 아니냐. 나와 내 선왕들이 이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여러 나라의 신들이 과연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선왕들이 전멸시킨 그 여러 나라의 그 여러 신들 가운데서 누가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를 믿지도 말아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내 선왕들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었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산헤리브 부하들은 주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의 종 히스기야에게 더욱 비방하는 말을 퍼부었다. 산헤립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편지를 써 보내기도 하였다. 그는 여러 나라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하나님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 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산헤립의 부하들은 예루살렘 성유에 있는 백성을 보고 유다 말로 크게 소리를 질러 백성을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두고 말하기를 마치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세상 다른 나라 백성의 신들을 두고 하듯이 거침없이 말하였다.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니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과 장군을 다 죽여버리셨다. 아시리아 왕은 망신만 당하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다. 그가 그의 신전으로 들어갔을 때에 제 몸에서 난 친자식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다. 이처럼 주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의 왕 산헤리브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내셨다. 주님께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고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셨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드디어 히스기야가 교만하였던 자신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함께 뉘우쳤으므로 주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다. 히스기야는 대단히 부유하게 되었고 온 천하의 영화를 한 몸에 누리게 되었다. 그는 귀중품 보관소를 만들어서 은과 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귀중품을 보관하였으며 창고를 지어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등의 농산물을 저장하였고 짐승 우리를 만들어 온갖 짐승을 길렀으며 양 우리를 만들어 양떼를 먹였다. 또 성읍들을 더 만들고 양떼와 많은 소떼를 치도록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그렇게 많이 주셨던 것이다. 위쪽 기운을 샘 물줄기를 막고 땅 속에 굴을 뚫어서 그 물줄기를 다윗성 서쪽 안으로 곧바로 끌어들인 것도 바로 히스기야가 한 일이다.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다. 심지어 바빌로니아의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가 이른 기적을 물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 히스기야 통치 때 있었던 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주님께 헌신한 일은 아모스 아들 예언자 이사야의 묵시록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가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유다와 예루살렘 온 백성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를 존경하여 다윗 자손의 묘실 가운데서도 제일 높은 곳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강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네가 자랑하는 일에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인정을 받을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기회를 잘라 없애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기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주어서 나도 좀 자랑하게 놓아주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의 지시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랑하기를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갖기 때문에 아무 것에나 순종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오히려 하지 말라는 것들을 고린도 교회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 순종해야 하지만 거짓에는 속지 말라는 것이고 사라질 헛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는 절대 순종해야 하지만 사람이 만든 권위에는 종노릇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일꾼들이 비록 자신을 모함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변명의 여지나 처신에 다르지 않을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바울은 어디에서든지 건전치 못한 사람들의 모함을 들은 것은 고린도에서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사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쓸 것이 없는 것은 부끄러울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하신다면 사람의 평가야 중요하지 않다는 확신에서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처신하는 것이 달라진다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난 종교와 다름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 진리를 거절하고 어두운 편에 선 거짓 선자나 일꾼들은 어느 곳 어느 때든지 있고 진리를 모방한 거짓 복음은 그치지 않고 어디에서나 나타납니다. 비록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이상 그런 거짓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결국 열매가 그들의 사실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수도께서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는 언제나 그럼에도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근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반드시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자신들을 신령한 천사와 같이 가장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어둠의 본성은 속이고 빼앗고 참수하려는 본연의 성질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는 데서 바울은 구태여 변명이나 진실을 밝히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자신들을 과신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자신은 그들과 같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려 한다면 자신도 그들 못지않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그들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할 수 있다면 진리를 전하고 순종하려는 자신을 더욱 순종해야 옳지 않느냐고 안타까워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빛의 진리에는 별로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진리를 가장한 거짓된 것들에 더 열광하고 따르려고 하는 것은 비단 바울의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르지 않는 것은 역시 사람들이 죄에 더 익숙한 존재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2절 15절 말씀 중심으로 속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속지 말라는 말은 자신의 모순되게 들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십자가의 희생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 하는 사람이 오히려 속지 말라,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좀 모순되게 들리긴 합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12절인데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우들에게 꾸밈없이 진실되게 행동해온 그리고 증거한 복음을 앞으로도 역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고린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바울을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모함하면서 자신들이야말로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진정한 일꾼이라고 거짓말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된 것들을 고린도 교회에 호소하고 있지만 저들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천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만 나타나면 좋겠는데 오히려 천사가 아닌 사탄의 일꾼들이 천사와 같이 가장하라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또 거짓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천사의 말보다도 거짓된 어둠의 일꾼들의 말을 더 혹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 것을 현실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들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했어. 결국 아무리 꾸미고 거짓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나중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는 그런 거짓을 드러내시고 누가 참 진리의 종이며 누가 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누가 거짓 복음을 전하는가를 나타내 보이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역시 바울은 가지고 있고 복음에 대한 확신만큼이나 이 사실에 대해서도 분명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6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그럴싸한 사람들은 자랑할 필요가 없죠. 자신의 모든 나타나는 것들로 인해서 벌써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거짓된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훌륭하지 못한 사람들이 겉으로는 자신을 자랑하는 일들은 너무나 흔한 일들이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겸손으로 소개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도보다 부족하다. 자신의 부족됨만을 항상 고백하고 말했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을 모함하려고 한 사람들의 말이 호소력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럴지라도 오히려 거짓된 자랑보다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위력이 있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위하여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게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자신을 오해하는 동족들에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것을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봅니다. 다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자신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빌립보서 3장 4절 5절에서 자랑을 합니다. 결국 바울은 육신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없는 가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죠. 1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어디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하는데 자랑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18절은 다시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노라. 그래 그들이 육신적으로 자랑한다면 사실적으로 나도 너희에게 겸손했지만은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9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인간적인 권위에 종노릇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19절에서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어찌 보면 역설적인 그런 표현이죠. 지금 들어간 사람들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어둠의 거짓 종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너희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냐 하는 것이죠. 20절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평상시에는 사실은 이런 행동을 해온다면 아마 같이 물고 뜯고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속에서는 복종하는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인데 진리에 따라서 이렇게 복종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거짓된 종들에게 이런 잡아먹으려고 해도 잡아먹히고 종으로 삼아도 해해하고 또 그들이 뺨을 친다고 할지 그걸 용납할 정도로 관용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옳은가 하는 거죠.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거짓으로 그렇게 담대할 수 있다면 사실은 바울은 진실로도 담대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권위 그리고 사람의 말에 종노릇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에 철저하라. 이런 권면을 주고 있는 거지요. 앞에 4절에서도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죠. 참된 것, 진리를 증거하고 가르치면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죄성에 더 습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짓된 것, 위장된 것들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들을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표현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음, 이것 외에 자랑할 것도 또 받아들일 것도 없는 것이 사실인데 이 복음을 틈타서 오히려 복음을 위장하고 거짓된 일꾼들도 이 역사 속에 와서 온갖 속임수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를 가져야 함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1세기 당시에 그리스나 로마의 우상 숭배와 비교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현저하게 달랐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도덕적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법을 교훈하기 위해 교회와 개인들에게 보낸 서신, 곧 편지입니다. 이 21편의 서신 가운데 13권은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를 제외한 나머지 7권을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4명의 저자 이름이 그 서신들의 제목입니다. 바울 서신은 그 서신을 수신하는 교회나 개인의 이름이 서신의 제목으로 쓰였습니다. 이 서신들에서 가르치는 교훈은 당시 초대교회 신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4편은 개인에게 쓴 것이고 8편은 특정한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는지 혹은 아볼로 같은 다른 사람이 썼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빌레몬서처럼 개인적인 색채가 강한 것이 있는가 하면 로마서처럼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 설명한 대단히 교리적인 것도 있습니다. 어떤 서신들은 당시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을 다루기도 합니다. 칭찬하는 편지가 있는 반면 어떤 서신은 매우 비판적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파악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설교식 편지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먼저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이 서신은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쓴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은 바울이나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는지 다른 사람이 세웠는지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 때문이지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점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나머지 다섯 장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뒷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관한 것이고 앞부분은 그리스도교의 교리에 관계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이 두 권은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이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교인들 간의 분열, 근친상간, 형제끼리 송사하는 일, 결혼 문제, 성령의 은사, 부활에 대한 논쟁 등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단호하지만 애정어린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앞서 보낸 서신을 통해 그와 같은 문제들이 얼마간 올바르게 해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감사연보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가난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돌봐줄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모세의 율법에 단지 조금 더해진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주고 모세의 율법은 속박의 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은 자유의 법이라고 교훈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이 점을 간단히 요약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말씀은 또한 그리스도인도 은혜에서 떨어지고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이번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이 서신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와 빌립보와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헐었음을 보여주면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비판적인 문장이 거의 없고 매우 부드러운 문체로 쓰여졌습니다. 이 서신의 마지막 장은 특히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유대하심, 즉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 서신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이 두 권은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들입니다. 여기서는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주님의 재림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잘못 알고 곧 재림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일도 안 하고 문제만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러한 태도를 바로잡아줄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이 세 권은 바울이 세운 교회에 바울이 파송한 두 젊은 전도자에게 쓴 편지들입니다. 이 서신들에서는 교회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어떻게 장로를 택해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로서의 삶에 대한 교훈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빌레몬서입니다. 이 서신은 한 장으로 된 짧은 편지인데 바울이 개종시킨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주한 하인을 대신하여 그 주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처럼 대우해 주라고 당부합니다. 이번에는 히브리서입니다. 이 서신은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썼는지 아볼라가 썼는지 혹은 다른 사람이 썼는지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쓴 서신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한 가지 사상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즉 옛 계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약으로 대체되었으며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서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입니다. 이 서신은 아마도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썼을 것입니다. 이것은 흩어진 열두 지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믿음과 행함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혀를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큰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거짓 교사에 대해 경고하면서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 서신의 제3장은 그리스도 재림에 대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날에 대해 베드로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 땅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요한 1서와 요한 2서, 요한 3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신들은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랑이 요한 1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다섯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44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일 것입니다. 이 서신은 택하심을 입은 부녀에게 쓴 편지인데 우리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본 서신에서는 지내처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라고 경고하면서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요한 3서는 가이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랩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다서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형제 유다입니다. 이것은 베드로후서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거짓 교사를 경고하고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As the deer panteth for the water, so my soul longeth after thee. You alone are my heart's desire, and I long to worship you.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갈급하나이다. You alone are my strength, my shield. To you alone may my spirit yield. You desire and I long to worship you.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worship you.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